목사님하고 총알 택시 운전수하고 천국을 갔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목사님은 말을 할 것도 없이 칭찬을 듣고 총알 택시 운전수는 책망을 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이 총알 택시 운전수를 목사님보다 더 칭찬을 해서 목사님이 의아해서 왜 그런가 질문을 했더니 야, 너는 목회하면서 맨날 성도들 졸게 했지만 총알 택시 운전수는 그렇게 운전하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느냐. 그래서 총알 택시 운전수는 기도를 시켰고 너는 사람들을 졸게 했으니 내가 누구를 더 칭찬해야 되겠느냐라는 농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졸지를 않아서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졸게 되면 제가 가서 책망을 들을까봐 심히 근심스럽습니다. 아주 어텐션을 가지고 말씀을 잘 임해주시는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은 누구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연습도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허송 세월할 수가 없고 인생을 가치 있게 또 의미 있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보람된 인생, 두 번밖에 없는 인생을 참 보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의 보람이 무엇인가? 인생의 보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보람이요. 이 보람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보람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처럼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열두 제자 중에 한 제자로 자기의 직을 맡았는데 그는 그 직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써야 될 인생을 참으로 수치로 끝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 사도의 자리, 열두 번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으로 한 사도를 뽑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처럼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 이 말씀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와 같은 그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증인 일꾼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진실로 변화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째, 일꾼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랬습니다.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 직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직무라는 말은 자리라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 하는 것을 소위 한국말에서도 자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치다, 자리다. 그래서 맡은 일의 바탕은 근본은 뭐냐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보면 아, 그 사람 자리를 잡았대. 아, 그 사람 자리가 올라갔대. 그 사람은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제1요건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저는 축구를 꽤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동네 축구를 이렇게 하는데 양편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적당한 숫자대로 이렇게 먹고 시합을 한참 하는데 중요한 시점에 저쪽에서 어떤 누나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영철아! 집에 수박 같이 해놨다. 빨리 와서 먹어라. 빨리 안 오면 다 먹고 없어진다. 그러면 영철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채를 향하여 수박 화채를 향하여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축구를 할 때면 영철이는 이제 다시는 중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잘 쓸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영철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련 유다가 사도의 직에서 폐함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끝내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를 그게 뭡니까? 자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자리를 버리옵고 유다의 문제는 자기 자리를 버린 겁니다. 자기의 직무를 버린 겁니다. 왜 이 자리를 버리는 겁니까? 왜 자기의 자리를 버려요? 자기의 자리를 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가련 유다지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뭡니까? 불의의 삭스를 얻었다. 은 30을 얻어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남용하고 자기 자리를 버렸어요. 그는 돈궤를 맡았고 계산에 빨랐어요. 그래서 그 계산 빠른 속셈을 가지고 자리를 이용해서 은 30을 얻기 위해서 아주 스승이라도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기 자리를 왜 버리느냐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자기 스스로 취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 자리 주세요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자리는 받은 자리입니다. 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17절에 그런 말씀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received 받았다는 말입니다. 직무의 한 부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막론하고 그것이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 때문도 아니에요. 내 경험 때문도 아니에요. 나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자리예요. 여러분, 받았다면 그 자리는 그 자리를 준 분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자리를 내어주신 것인데, 그는 그 자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자리를 오히려 이용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쓰러지는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 고위공직자들의 가장 쓰러지는 데 있어서 근본이 뭐냐면 자기가 받은 자리를 받은 자리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자리를 얻은 것, 자기의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르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본점 뽑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꼭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자리를 받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하여 그 자리에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나라에서 그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그 나라에서 맡긴 걸 가지고 막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막 하면 그것이 탈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패가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본 것처럼 똑같습니다. 나라의 공직자가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그 일이 빛날 것이며 그가 가는 곳마다 향내가 날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버리면 결국 망할 뿐 아니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셨어요. 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간단히 말하면 그 자리를 잘 지키라, 이것이에요. 여러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일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적게 생각해서 예배에 와서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것, 그 자리에 충실한 것, 이것이 가장 기본된 성도의 도리이옵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걸 보신 연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나와 만나기를, 나를 정말 경배하기를, 나를 높이기를 진실로 원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합하여졌을 때에 그 이상의 일들과 자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지킵시다. 우리의 자리를. 다른 것 말고 이 자리를 성실하고 꾸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일꾼 두 번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일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늘 사도를 뽑을 때 자격요건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요건 두 번째입니다. 사도를 뽑을 때 자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적어도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3년 이상은 돼야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3년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3년보다도 훨씬 긴 것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같이 먹고 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웬만하면 3년 이상 같이 먹고 살면서 우리 청년들 같이 뭐 룸메이트를 하는데 뭐 1년만 지나면 아니 6개월만 지나면 다 드러나죠. 잠자리 습관 무슨 뭐 일을 가는지 뭐 코를 고는지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밥 먹는 습관이 어떤지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같이 모여 사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알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전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송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칭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행전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왜 칭송받았겠어요? 칭송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칭송을 받죠. 그리고 6장에도 보면요. 6장 3절에 보면 일곱 뭐 집사는 아닌데 집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일곱 사람을 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볼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의 요건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그 고넬료라는 사람도 온 유대인들이 그를 칭송했다. 그렇게 칭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장로를 뽑을 때 새로 입교한 자로도 말지니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소위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로 내공과 내적인 은혜와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갖추어지고 다져졌을 때에 그런 직을 맡길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통한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꾼은 모름지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당신 무슨 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말에는 약간의 어떤 어폐가 있고 조금 약간 부족한 것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한테 누군가 와서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직함일 뿐입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받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예요. 두 개가 비슷한 말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 처음에 얘기했던 직함을 얘기하는 것은 특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뒤에 얘기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나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책임과 의무 쪽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특권이 없습니다. 종은 뭐만 있습니까?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나는 사돕네 하고 내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 옳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마땅한 자격이에요. 그것이 일꾼이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디의 연설문에 보면 그런 케네디의 취임 연설에 보면 그런 연설이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내 동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요구하십시오.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싸우니 이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이 우리의 일꾼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둘째로 뭐였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자기의 직무를 바로 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 자, 24절을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들이 지금 두 사람을 천거했을 때 한 사람을 뽑고자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인을 그들은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이 훨씬 더 그보다 중요한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주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시옵소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무엇을 다 뜬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없사오니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우리가 칭찬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만일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면 어찌할 것입니까? 그런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다윗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뭐 베드로 같은 사람 뭐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결점이 많습니까? 성격도 뭐 그냥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늘 물어야 될 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이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24절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게 한 단어예요. 마음을 아시는 주가 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별칭이 마치 마음을 아시는 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마음을 아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확히 보십니다. 사람은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정확히 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 봅니까? 사람은 뭐 오만 거 다 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다 봅니다. 다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런 대선지자도 사람의 마음을 몰랐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출 수 없고 거짓이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투시투시 그러는데요. 사실 뭐 투시한다는 사람 와도 겁날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투시가 가장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만이 투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의에서 택함을 받은 줄을 마음으로 확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증하실 수 있기를. 미국은요, 비영리단체의 나라다, 비영리단체의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영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인이 8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의 반수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하는 사람은 반수 정도가 자기 일을 하면서 뭘 해요? 비영리단체에 소속이 되어져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시간도 많지 않고 바쁜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 이때까지 추구해온 영리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일에 내가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참으로 내 인생에 보람된 일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영리단체에서 내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원해서 봉사를 할 때에 거기에서 나는 참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한 곤충학자가 개미의 생태계를 연구를 하는데, 개미들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개미 굴에다가 이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딱 집어넣대요. 나무 젓가락 같은데 불을 붙여요.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개미들이 그걸 보면서 첫 번째로 발견한 개미가 지체할 것도 없이 그 불로 뛰어들대요.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뒤에 계속 따라오는 개미들이 그 불에 자기 자신을 막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불꽃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불을 잡는다 이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이 곤충학자가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개미 몸에는 키틴질이라는 게 있대요. 키틴질 뭔지 몰라요. 저는 키틴질이 있는데 그것이 불꽃을 줄이는 소화물질이랍니다. 그래서 그 소화물질을 가지고 그걸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물어서. 누굴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희생이 미물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런 희생은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다른 것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희생의 세계인 것입니다. 희생의 세계. 희생이 없이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요. 먹을 것 다 먹고 고대강실에 유희 자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만은 결단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대건설이라는 보람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며 보람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두 번 살지 않아요. 두 번 살지 않는 인생, 보람을 위해서 사십시다. 두 번 살지 않는 인생,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리 먼저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자기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되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 개미도 자기의 몸을 던져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라고 그런 일이 없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짐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고 그의 나라는 흥하여야 되는 것이 모두 다 희생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12명으로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런 목을 내놓는 희생의 각오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지키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샌디에고에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전도되어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맡은 바를 정말 시간과 물질과 나의 땀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아름답게 세워간다면 참 이 또한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가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람되게 사십시오. 우리 다 같이.